안녕하세요. 세길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12번째 시즌 18번째 토크입니다. 저희가 북토크 12번째 시즌에서는 존번연 목사님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함께 살펴보고 있지요. 오늘이 그 18번째 시간인데 책의 챕터로는 13번째 장, 제13장 허영의 시장에 들어가서 믿음이 순교를 당하다라는 소제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13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로역정의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순례자 크리스찬이 주인공이고 멸망의 도시를 벗어나서 겸손의 골짜기와 또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까지 그 주인공 순례자 크리스찬은 철저하게 혼자서 좁은 길을 여행하게 되죠. 그런데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이 순례자 크리스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난 후로는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을 함께 걷는 동반자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 첫 번째 동반자가 믿음이죠. 그 순례자 크리스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 보니까 앞에 이제 믿음이라는 사람이 먼저 길을 가고 있었죠. 좁은 길을요. 그래서 이제 순례자 크리스찬이 따라잡아가지고 믿음하고 대화를 나누고 같은 과정을 거쳐서 중간에 좀 다른 경험들이 있긴 하지만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 똑같은 순례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라는 동반자와 함께 순례자가 좁은 길을 가게 되는데 철로역정에 보면 그 믿음이라는 동반자하고 이 순례자 크리스찬이 그렇게 오래 길을 같이 걷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3장,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13장에서 믿음이 순교를 당하기 때문이죠. 죽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믿음이 순교를 당하는 장면까지는 저희가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얘기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오늘은 믿음이 허영의 시장에 들어가서 겪은 일까지만 좀 다루고 다음 주간에 한 번 더 시간을 내서 믿음이 재판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일에 대해서 따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순례자 크리스찬과 믿음이 수다장이와 결별을 한 다음에 이제 길을 계속 가고 있는데 우연히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 누군가 따라오게 되는데 두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전도자였습니다. 전도자가 이제 따라와서 이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크리스찬 입장에서도 그렇고 믿음 입장에서도 그렇고 너무나 반가운 손님인 거예요. 왜냐하면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맨 처음에 자극을 주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크리스찬의 경우에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아주 위급할 때마다 혜성같이 나타나서 도움을 줬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전도자를 반겨서 맞이하게 되는데 전도자 입장에서도 두 사람이 너무나 고맙고 자랑스럽고 감격스럽고 그랬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오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전도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 때문에 막 감격스러워하면서 막 칭찬을 해주죠. 그러면서 전도자가 이제 따끔하게 정신 차릴 수 있는 격려의 말도 해줍니다. 지금까지 잘 걸어왔지만 혹시라도 앞으로 면류관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지금보다 더 굳세게, 지금보다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금보다 더 단단히 믿음을 붙들고 좁은 길을 성실하게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해주죠.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고.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정욕에 포로가 되면 안 된다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이제 앞으로 어느 도시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거기에서 두 사람이 큰 환난을 당할 것이고 어쩌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모두가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할지도 모른다,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이제 경고를 해주죠. 하지만 그렇게 죽는 것은 복되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먼저 도착하는 것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앞으로 좁은 길을 가면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죽음, 순교는 복되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잘 가라. 이제 이렇게 하고 전도자는 떠나가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좁은 길을 계속 걸어서 금방 동네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 동네의 이름이 허영이죠. Vanity. 영어로 말하면 허영인데 그 허영이라는 그 마을에 허영의 시장이라고 Vanity Fair라고 그 허영의 시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로역정에 보면 이 시장의 특징을 몇 가지로 설명을 해주는데 첫 번째는 매일 끊임없이 열리는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1년에 쉬는 날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서 사고 팔리는 물건들도 다 허영 덩어리지만 거기에 모여드는 사람들도 마음이 다 허영 덩어리로 채워져 있었다. 헛된 일에 그냥 온통 모든 것을 다 집중하고 사는 허영 덩어리들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 허영의 시장은 최근에 갑자기 생긴 시장이 아니고 수천 년 전부터 존속해온 시장인데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좁은 길을 여행하는 순례객들의 마음을 홀이고 그들이 순례길을 포기하고 이 허영의 도시에서 허영 덩어리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살게 만들려고 이 시장이 세워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시장에서 팔리는 물건들을 보면 집, 토지, 명당짜리, 무형 물건들, 직위, 명예, 승급, 귀조, 칭호들, 국가들, 왕국, 욕정, 향락, 매춘부, 포주, 아내, 남편, 아이, 주인, 하인, 생명, 피, 육체, 영혼, 은, 금, 진주, 온갖 보석, 없는 게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시장에는 이 시장을 가면 항상 이렇게 막 시장을 시끄럽게 만들기도 하고 재밌게 만들기도 하고 호기심 있게 들여다보게 만들기도 하는 요술사들, 사기꾼들, 도박하는 사람들, 바보들, 악한 사람들, 장난꾼들 이렇게 이제 이 시장 바닥을 쾌락의 장소로 왁자지껄 막 술 마시고 노래하고 막 박수치고 막 그런 이제 왁자지껄한 장소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순례자 크리스찬하고 믿음도 좁은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허영이란 도시를 한가운데로 이렇게 통과를 해야 하고 허영이란 시장을 통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허영의 도시에 들어가서 길을 가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의 등장과 함께 시장에 모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도시 전체가 큰 충격에 휩싸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 두 사람의 순례자들이 입고 있는 옷이 시장에서 허영의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옷들이나 허영의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하고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옷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순례자가 하는 그 말씨, 이것도 이 허영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말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허영의 시장에 상인들이 팔고 있는 물건, 그리고 그 시장의 규모,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막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쳐다보고 막 대단하다고 이런 데가 있었냐고 막 그러면서 막 지나갔었는데, 이 두 사람의 순례자는 조금 더 거들떠 보지 않았기 때문에 허영의 시장의 상인들 전체가 대단히 큰 충격을 받고 자존심이 상하고 이렇게 이제 된 것입니다. 어떤 상인이 두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물어봤죠. 뭘 사고자 합니까? 뭐 필요한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얼굴색을 굳히면서 우리는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놀리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막 화가 나가지고 욕을, 쌍욕을 해대면서 막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이제 시장 전체가 무슨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아주 급박하게 상황들이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소식이 시장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친구들에게 이 두 사람, 갑자기 나타난 이 두 사람, 허영의 도시와 허영의 시장을 비웃고 무관심하게 그냥 그렇게 쌩하니 지나가려고 하는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두 사람을 조사하라고 시키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순례자 크리스찬하고 믿음을 불러서 이제 신문을,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하는데 크리스찬하고 믿음이 들려주는 대답이 더 기가 막힌 것입니다. 자기들은 아무 관심 없다고, 허영의 도시하고 허영의 시장에 관심도 없고 해를 끼칠 생각도 없고 자기들은 그냥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그냥 좀 조용히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 조사하는 사람들이 더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이런 식으로 허영의 도시와 허영의 시장을 무시하고 무관심할 수가 있냐고 막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순례자들을 데려다가 막 마구 때리고 흙투성이로 만든 다음에 옥에 가두고 시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와서 구경하라고 구경거리로 만들게 되죠. 그렇게 이제 감옥에 있다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되고, 그 재판에서 믿음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 믿음이 순교를 하게 되고 크리스찬은 나중에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에 생각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이 감옥에 갇히는 그 부분까지만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앞부분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을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13장 앞부분에서 생각해야 할 것, 꼭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허영의 도시라는 것은 뭐냐? 도대체 허영의 도시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뭐냐? 이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철로 역정은 어떤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그 여정, 천성을 향해서 가는 여정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쭉 나열해서 연결시켜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앞에는 있고 어떤 것이 뒤에는 없고 어떤 것이 먼저 나오고 어떤 것이 나중에 나오고 뭐 이러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기차가 앞칸, 뒷칸, 그 다음 칸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꼭 순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같이 이렇게 버무러져 있는 것인데 그것을 존 번연이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순서를 매겨서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붙여가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다. 제가 그런 말씀을 전에 몇 번 드렸죠. 그러니까 이 허영의 도시라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허영의 도시라는 것은 이 책의 순서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겸손의 골짜기에서 영적인 전투를 경험해서 이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수다장에도 잘 통과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에 짠하고 나타나서 그 사람의 영적인 순례를 방해하는 것이 허영의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허영의 시장이라는 것은 모든 순례자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떤 특별한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상업이 발달하고 장사가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고 화려하고 한 뭐 뉴욕 같은 어떤 특별한 도시, 그런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모든 순례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을 그냥 허영의 도시, 허영의 시장이라고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서는 이 순례자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좁은 문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는 좁은 길을 걷고 공고산 올라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허영의 도시에 도착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순례자처럼 이 멸망할 세상에서 우리가 피하긴 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딴 세상으로 갑니까? 우리가 딴 지역으로 가게 되나요? 우린 여전히 이 멸망할 도시, 이 철로역정에서 말하는 그 장망성 안에 살고 있거든요. 이 안에서 사실은 모든 일이 다 일어나요. 좁은 문, 좁은 길, 공고산, 뭐 세속현자 만나는 거, 이게 이 세상 안에서, 멸망할 도시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다 일어나거든요. 허영의 도시라는 것도 그래서 어떤 특별한 다른 장소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처음에는 멸망이 예비되어 있는 도시라고 설명을 해서 거기에서 도망 나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다른 각도에서 이것이 허영의 도시라는 것, 그리고 이곳에 허영의 시장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날마다 열리고 있어서 이 영원한 순례길을 가는 순례자의 마음조차도 홀여서 이 허영의 목을 메고 살도록 만드는 무서운 일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허영의 시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어느 한 시점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세상이라고 좁혀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이 세상 자체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 자체가 허영의 도시고 허영의 시장이 늘 펼쳐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야단법석을 피우는 그런 이제 세상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내용은 이제 이렇게 범위가 정해질 수밖에 없죠. 왜 세상을 허영의 도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느냐? 왜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과 시스템들을 허영의 시장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느냐?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 이유가 정말로 정당한 거냐? 이제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철로역정에서 존 번연 목사님이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전체를 싸잡아서 허영의 도시다라고 이제 명명하는 거하고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든 일들과 시스템들을 그냥 싸잡아서 허영의 시장이다 이렇게 명명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아니 사람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좀 더 고생 안 하겠다고, 좀 더 좀 편하게 살겠다고 성실하게 직장 다니고 물건 사고 물건 팔고 휴가를 즐기고 뭐 이러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쁘고 뭐가 그렇게 잘못돼서, 아니 세상 전체를 허영의 도시라고 아니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인데 그 중에서 왜 하필 허영의 도시냐고 그렇게 이제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분들도 없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은 허영의 도시라고 이름이 붙여질 수밖에 없는가? 왜 이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허영의 시장이라고 이름 붙여질 수밖에 없는가? 이제 그런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보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일이 허영이라는 그 용어를 정리하는 거죠. 허영이라는 용어는 헛된 영광이라는 단어로 바꿨어도 됩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의 상태나 삶의 방식을 허영심, 허영심에 찬 생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허영이라는 것은,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 가질 필요가 없는데, 그게 꼭 필요 없는데 그것을 억지로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그것을 억지로 가지려고 추구하는 거죠. 아니면 어떤 것이 필요해요.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어느 정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 필요한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서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은 정도만큼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역시 허영심,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 혹은 삶의 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허영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이런 의미를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보다 욕심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흔히 허영심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기준이니까, 그렇게 이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니까 나보다 누가 좀 욕심이 많고 좀 야망이 있으면 아, 그 사람은 허영심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 버리는데, 이제 그런 이제 주관적인 기준으로 허영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나한테 이 세상은 허영의 도시일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 정상적이에요, 이 세상은. 오히려 이 세상을 허영의 도시라고 생각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못나고 쭈그러진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주관적으로 기준을 세워가지고 허영심이 있다, 허영심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허영이라는 단어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 객관적인 기준이 뭐냐면 필요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가지려고 추구하는 것. 또 하나는 필요한 거지만 필요한 정도가 있기 마련인데 그 필요한 정도를 뛰어넘어서 필요 없는 정도까지 소유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세상이 허영의 도시냐 허영의 시장이냐라고 할 때 내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객관적인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이 세상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이 보실 때 과연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꼭 필요한 것, 자기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 것, 자기들에게 정말로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을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세상인 것 같으십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보다도 다른 것들, 엉뚱한 것들을 더 우선적으로 더 중요하게 추구하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 사람들로 보이십니까? 또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그것이 필요한 정도만큼 소유하려고 추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정도를 소유하려고 욕심을 내고 무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설령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직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자세하게 조금이라도 관찰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한 가지 대답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전체적으로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에 허영심이 가득 차 있어서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일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구하며 살기보다는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헛된 일에 바쁘게 움직이고 헛된 일에 자기의 정력을 사용하고 헛된 일에 자기의 사랑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세상이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왜 허영의 도시라고 이름 붙여질 수밖에 없는지,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허영의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다라고 밖에 설명될 수 없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요? 성경을 읽을 때 전도서에서 이 세상은 헛된 곳이다 라는 설명을 들어서 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이 말했으니까 이 세상은 헛된 곳이야 이래서는 안 되겠죠. 철로역정을 읽어봤는데 존 번연 목사님이 이 세상을 허영의 도시라고 설명을 했지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이 생각해서 결론을 내려준 것을 그 결론만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되겠죠. 우리가 그런 설명을 들을 때 정말로 그것이 그러한가를 상고하고 우리가 정말로 깊이 생각해보고 아 정말로 그렇구나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밖에 세상을 설명할 수 없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서 또한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힘을 발휘하겠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허영의 도시라고밖에 설명될 수 없다는 이 사실 앞에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고 정확하게 마음에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존 번연이 철로 역정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세상,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미래의 세상 전부를 그냥 허영의 도시다, 허영의 시장이 날마다 펼쳐지는 도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그런 설명에 얼마나 동감하는가, 얼마나 동의하는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아, 이 세상은 정말 허영의 도시야.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그냥 허영덩어리인 사람들이 허영을 추구하면서 요란스럽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머리로는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문제는 머리로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이해하고 동의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동의하고 동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우리 자신한테. 이게 이제 책에 적혀져 있으니까 이런 거지 라고 그냥 고개 끄덕이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존 번연이 허영의 도시다, 허영의 시장이 날마다 펼쳐지는 곳이다, 굉장히 그렇게 위험하고 천박한 곳이다 이렇게 설명할 때 나는 정말로 동의가 되는가? 이것을 저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살펴봐야 돼요. 자, 왜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중요하게 해야 하냐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은 하고 누가 이런 말을 할 때 고개를 끄덕이긴 하지만 실제로 자기의 감정 안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도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싶어하는 허영덩어리인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싶어하는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세상 말고는 다른 세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흔히 갖고 싶어하는 그 많은 것들,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어느 정도 혹은 상당히 많이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가지고 살고 그래서 더 많이 뽐내면서 살고 그래서 더 많이 찬란하게 호화찬란하게 살고 싶은 생각들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에게 물어봐야 돼요. 너는 정말로 존 번연이 이렇게 설명할 때 정말로 그것이 동의가 되고 그것이 정말 감정으로 삶으로 가슴으로 동의가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중요한 것들, 깊은 이야기들을 물어볼 때는 얌전하게 물어봐서는 안 돼요. 얌전하게 물어보면 우리 마음이 들은 채도 안 해요. 대답도 안 합니다. 그 따지는 사람들 보셨죠? 성격이 좀 그래가지고 꼬장꼬장해가지고 막 어떤 일이 있으면 막 물고 늘어지면서 따지는 사람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막 집요하게 막 끝까지 따지고 들죠. 우리 마음에게 진지한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을 물어볼 때는 그렇게 따지고 드는 사람처럼 집요하게 물어봐야 돼요. 막 따지면서 물어봐야 돼요. 아니, 정말 대답해 보라고. 아니, 그렇게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대답해 보라고. 성경도 그렇고 존 번연의 철로 역정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왔고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허영의 도시고 허영의 시장이 날마다 펼쳐지는 곳이라서 순례자들마저도 정신이 혼란해지고 그 허영 덩어리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은 주저앉게 될 정도로 위험한 곳이라는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냐고, 정말로 그렇게 감정으로 느끼고 있냐고,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허영의 눈을 감으려고 하고, 이 세상이 마음속에 집어넣어주는 허영덩어리들을 어떻게든지 빼내려고, 그러면서 헛된 영광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냐고, 제발 말 좀 해보라고, 증거를 대보라고, 정말이냐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따지듯이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물어봐서 우리의 마음에 정직한 대답을 들었는데, 그 정직한 대답이 나 사실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내가 그렇다는 거 알지만, 나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사람들의 허영심을 쫓아가지 않고 먹을 거하고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까지는 사실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적당하게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또 적당하게 종교 생활도 하고 그러고 싶지. 이 두 사람의 순례자가 허영의 도시를 지나갈 때 눈 감고 가는 사람처럼 안 보고 그냥 쌩하니 가려고 했던 것처럼 나는 그렇게는 못 살겠다. 이제 이런 대답이 우리의 마음에서 들려오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가 또 끈질기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다그치고,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아니 안다면서 왜 그러냐고, 여기서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쌓아봐야 그것이 뭐가 그렇게 유익하고 뭐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하다고 그러냐고,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냐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설 때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무슨 낯으로 나 천국 들어가겠다고, 천국 문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그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우리의 마음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말 안 듣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복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네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제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좁은 길을 따라서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순례길을 걸어가는 모든 순례자들, 모든 참된 신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게 낯선 사람들이고 세상에게 이상한 사람들이고 세상에게 어울리지 못할 사람들이고 세상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여기 철로역정에 보면 순례자인 크리스찬과 믿음이 허영의 도시에 들어가게 되는데, 허영의 시장을 이제 통과하게 되는데, 일단 생긴 것부터 달랐죠. 말투도 말하는 내용도 달랐고요. 그래서 이제 허영의 도시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잖아요. 자기들하고 전혀 다른 옷을 입고 있고 자기들하고 전혀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 거니까 충격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두 사람이 허영의 도시와 허영의 시장에 대해서 관심도 안 두고 눈길도 안 주고 거기에 정말 화려하고 재밌고 멋진 것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눈 감고 가는 사람처럼 그냥 그 좁은 길을 따라서 앞으로 가는 데만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존 번연이 우리에게 이제 뭔 얘기를 해주고 싶은지를 저희들이 간파해야 하겠죠. 뭔 얘기겠습니까? 뻔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신자는 진짜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사람일 수밖에 없다. 비록 세상 안에 살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저 사람은 우리하고 너무 달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 다른 것 때문에 밀쳐내고 다른 것 때문에 조롱하고 다른 것 때문에 미워하게 되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신자는 살고 있는 거고 이 세상은 믿음 없이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번영과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다. 안 다르면 양쪽이 서로 같다는 것밖에 안 된다. 그거잖아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말했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도들이나 누릴 수 있는 어떤 특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못 박힌 사람이 되고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세상 또한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람에게 대하여 못 박힌 존재가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나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증오하고 혐오하고 미워하는 대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대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세상이 볼 때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과 정반대편에 섰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세상이 우리에게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볼 때 세상이라는 것도 이전에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그렇게 달콤하고 그렇게 사모할 만하고 그렇게 좋은 것처럼 느껴졌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우리 마음에서 세상이라는 것, 우리 눈으로 볼 때 세상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괜찮을 만큼 가치가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 해로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렇게 세상을 대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사람과 세상 사이에, 세상과 그 사람 사이에 이런 근본적인 그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철로 역정에서 순례자 크리스찬과 믿음이 허영의 도시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허영의 도시가 하나도 아름답지 않고 호기심을 둘만하지도 않고 시간을 쓸만하지도 않고 사람들은 막 난리를 피우면서 막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막 아우성을 치고 막 고함을 치고 행복하게 노래 부르고 잔치를 벌이고 별짓을 다 했지만 그냥 두 사람은 그냥 쌩하니 통과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한 허영의 도시와 허영의 시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순례자 크리스찬과 믿음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막 달려들고 그랬던 거거든요. 자기들을 인정 안 해주니까, 자기들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자랑하는 것이 그게 전부인데 그것을 쳐다도 잘 안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얼마나 자기들의 목적이 좌절되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 죽이려고 트집을 잡고 미쳤다고 그러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실하게 믿으면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건 종교적인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 좀 읽고 기도하는 거, 그걸로도 충분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은 종교적인 사람들도 성경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종교심이 있어서 기도로 신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정말로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믿음으로 순례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그 진짜 믿음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세상이 또한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서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또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세상이 허영의 도시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허영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우리의 감정으로 정말로 동감하고 또 공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여기 순례자 크리스찬과 믿음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태도를 나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마치 허영의 도시 사람들이 순례자 크리스찬과 믿음을 바라보고 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고,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전 번연의 철로역정에 보니까 허영의 도시 사람들이 순례자 크리스찬하고 믿음을 막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막 원수처럼 막 달려들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랬는데, 나는 뭐 이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막 삿대질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나를 감옥에 던져 넣는다고 막 그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나는 이 세상과 원수 관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융합되어서 혼합되어서 살고 있는 거짓된 신자인가 보다. 또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환경이라는 것이 이제 그 정도로 신자를 두드러지게 막 현실적으로 핍박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최소한 내가 예수 믿는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혹은 교회 안에 있지만 믿음을 진짜로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미련하게 살아?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려고? 꼭 저렇게 살아야만 돼? 이런 생각을 하는가? 가끔 나에게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꼭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냐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인 교회들이, 일반적인 교인들이 하는 대로 왜 안 하냐고, 꼭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야만 하냐고,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는 일이 있는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으로 이상한 눈짓을, 불쌍하다는 듯한 눈짓, 좀 그런 눈짓들을 우리에게 주는가? 이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큰 박해나 가시적인 핍박이 교회에게 가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지 않는다면, 최소한 그 정도의 대우는 세상으로부터 받으면서 살아야 그게 정상적이니까요.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겨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겨야만 돼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삶의 방식이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뭐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이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태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대하는 우리의 눈길,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 여겨야 그게 정상적인 거라고요. 그렇지 않고 나도 세상이 너무나 편하고 세상도 내가 너무나 편해서 내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세상도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면 결론은 하나죠. 우리가 세상에 완전하게 동화된 것이고 성경이 그렇게 금하고 있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세상과 닮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리가 불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크리스찬은 진짜 신자는 세상과 다르고 그 다른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괄시와 오해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생각할 내용들을 좀 많이 숙제로 드리게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그리고 오늘날 세속화가 된 교회 안에서 이 부분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이번 주간뿐만 아니라 올 여름에 한번 이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실 수 있다면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간에 믿음이 재판을 받고 순교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다시 북토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